여러분, 오늘 기쁨의 회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고 있으심을 몸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든 것은 몰라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스갯소리로 자녀 교육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그 엄마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도는데요.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것이 저는 그냥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발품 팔아 얻은 그 정보와 그 판단에 동의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까지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보통 자녀들이 엄마하고는 말이 잘 통하니까 엄마는 조금 세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듣는데 아빠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답을 주려고 해도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면 머리는 따라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당연히 이 머리까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뻐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서 기쁨이 생겨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326번 나옵니다. 326번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쁨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기쁨에 대해서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기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기쁨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 느낌, 또 어떤 성공이나 행운을 통해서 내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삭개오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누가는 이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기쁨이시라고 누가복음은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기쁨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에 기쁨이라는 말이 72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6번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기쁨이라는 것에 상당한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면 복음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서 기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쓰여졌는 것인가를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19장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친숙한 그런 지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는요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 먹지 못하는 샘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소금을 뿌린 다음부터 거기서 이 샘에서 단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여리고는 종려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런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성, 종려나무가 많은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간략히 나오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러분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세리장이라는 말은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 모든 세리들의 총책임자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 부자 관원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부자 관원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는 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부자로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부자인데 이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장과 19장은 대비가 됩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올라갈 수 없어서 4절 말씀해 보면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예전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정말 많은 성인데 왜 하필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왜 하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류모세 선교사님이 지으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가라는 그런 챕터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류모세 선교사님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는 다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달고 즙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돌무화과 나무는 떫은 맛이 납니다. 단맛이 없고요. 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떫은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들 하나하나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어주면, 바늘을 뚫어서 올리브 기름을 넣어주면 조금만 지나면 그 맛이 단맛으로, 즙이 많은 그런 맛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맛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아모스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아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것을 뽕나무 재배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로 목자들이 이 뽕나무를 재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층민들이 이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으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 목자들과 섞여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의 그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류모세 선교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도 설명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이 팜트리라고 하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잎이 거칠고 단단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류모세 선교사님의 추측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삭개오는 자기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추측해 본다면 삭개오는 먼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동족들의 그 돈을 걷어서 정복국인 그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세리장들은, 세리들은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장을, 삭개오를 보는 그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도둑으로 생각하고 기피 대상 1순위로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키가 작았다라고 합니다. 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는 그런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삭개오는 상당히 많은 그런 컴플렉스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막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향한 수많은 인생의 꼬리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삭개오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단번에 보십니다. 그렇죠? 삭개오가 목자들 가운데 섞여 있었는데도 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바로 캐치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신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삭개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기쁨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결단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삭개오의 기쁨인데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기쁨이 흘러나왔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어떤 내가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삭개오가 이런 기쁨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얻었을까요? 이 말씀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따이고 반역자였던 삭개오에게 먼저 눈을 맞춥니다. 삭개오는 기대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이 삭개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삭개오에게 눈을 맞추시고 사랑 많으신 그 모습으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통념은 구원받지 못할 이 죄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집에 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의 통념을 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을 삭개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삭개오는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셔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답이 중요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관은 보십시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즉흥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율법의 명한대로 삭개오는 그대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내 갑절을 갚으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똑같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파산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가 그냥 마음속에 드는 생각 가지고 그냥 그런 기쁨 가지고 즉흥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런 철저한 회개와 결단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밭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로만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삭개오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왜 이렇게 마음이 준비될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 만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보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이름일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로마에다가 그 돈을 바치고 있는 도둑이요, 로마 그 정복자의 또 반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들이 어떻습니까? 키도 작고 어떤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애를 쓰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자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까? 저는 이 삭개오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기쁨이 우리의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삭개오가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말은 그 단어는 카이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기쁨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은요,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가져야 될 그 기쁨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결단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은 자로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싫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제 그 잃어버린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삭개오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우리의 목적지인 줄 알았고 어떻게 우리가 무병장수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는가,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싸구려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기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쁨을 만나면요,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진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삭개오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을 해도 좋다, 자기에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자이지만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감정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적인 것에 내 중심을 빼앗기고 내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우선순위이시고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면 이 부자관원처럼 돈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가치이죠. 잘못된 우선순위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계명도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는데 기쁨이 생겨나지 않아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우선순위가 예수님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1순위 맞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세상은 덤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말씀도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기쁨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 발표를 하셨죠. 아, 참 마음이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정하기까지가 힘들었다. 결정하기까지가 정말 힘들었는데 결정하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더라. 아,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결정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결단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이리저리 재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결단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간증을 하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내 평생 동안 금요 예배는 빠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니까요, 이 집사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생겨도 금요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단하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예배가 1순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1순위다. 그것을 결단하기까지가 힘들지 결단하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1순위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정말 우리 여기 수요 여성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이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1순위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에 묶여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